사무엘과 사울 일곱 번째,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봉독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맏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관계이지만은 그 하는 생각과 행동이 많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뽑은 왕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믿음이 아주 좋고요. 또 그에 따른 행동도 과감하고 신속한데 이 무엇이 같은 피를 나눈 아버지와 아들을 다르게 만들까요? 무엇이 이 두 부자 관계를 부자의 차이를 다르게 만들까요, 여러분? 첫째, 가치관이 다르고, 왜 가치관이 다를까요? 네,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은 영적이나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사울이 맡긴 천명을 건드리고,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아버지의 맹세를 모르는 요나단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는데 사울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을 죽이려는가요? 이스라엘의 사사 입단은 하나님께 그 그릇된 서역을 하고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께 한 맹서는 잘못된 맹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오늘 질문은 요나단이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이제 사울의 파수꾼이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니까 블렛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금방 압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 평소에 요나단은 아버지와 신앙이 달라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뭐, 아버지 허락 없이 사울로 봅서는 이제 일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기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제사장한테 내 손을 거두라는 얘기는 제사를 중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하면 이스라엘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또 어떻게 싸울까요? 이런 작전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요나단 전투에 이제 동참하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다가 소동이 점점 더 커지니까 바로 막바로 전쟁터로 돌입을 합니다. 왜 사울은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께 물어보려다 말고 전쟁으로 뛰어드는 것일까요? 지난번에는 사울왕이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리더니 이제는 시작된 제사를 중단하고 전쟁터로 가는데 사울의 행동은 어떤 원칙도 없어 보이고 아주 즉흥적이고 성급함으로 얼룩지는데 사울의 판단력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사울왕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사울왕에게는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막상 자기가 닥친 현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보기보다는 자기가 닥친 일을 먼저 처리하려는 그 본능적인 그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한테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또 너무 늦게 응답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싸움하지 말라는 반대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우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 한가할 때 하는 일이지 이렇게 급한 때는 일단 일부터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닥친 불을 끄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급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 몇 초만 몇 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 감고 하다가 몇 초 만에 그 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 신앙이 어리다 그러죠. 신앙이 어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 우리 대부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바꾸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끊고 있다가 상황이 좋으면은 자기 계획대로 진행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기대해도 늦지 않다. 네, 그런 생각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전화를 끊죠.
네. 지금 딱 이 얘기입니다. 전화를 끼워놓고 있다가 또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전화를 다시 끼고 도움을 청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하는 짓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14장 20절에서 22절입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으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람 산지에 숨겨놓았던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이스라엘이 유리해지니까 막 블레셋끼리 지들끼리 막 죽이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블레셋의 강제로 끌려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 군대하고 합세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블레셋에게 패한다는 소식 듣고 나와 싸우는데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울의 군대는 많아지고 블레셋 군사의 수는 줄어듭니다. 아주 이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한,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다 공격하면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전쟁은 끝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돌연 사울이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므로,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으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걸 보고서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이 구절이 저한테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데요. 저 같으면 죽으란 소리야지.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살 뺄 때.
살 뺄 때. 예. 또
간절히 구하는 게 있을 때.
그쵸. 간절히 구하는 게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 있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우리 지금 거는 이제 세상적인 얘기고 우리 크리스천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상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데미지를 입을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집 금식들을 합니다. 이게 그 금식의 원래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금식 기도한다는 건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고쳐지기를 바라는 게 그게 금식 기도의 원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를 앞두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상식이죠. 사무엘이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원문의 뜻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건 완전히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 내 원수에게 네. 철저하게 이제 개인적인 이유죠. 근데 사울은 왜 블레셋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까요? 예, 사울은 블레셋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은 아직 죽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개인 감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식하지는 건데 많은 군사가 굶주린 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굶주린 채 싸워본 적 있으세요? 우리 때 군대는 이런 것까지 훈련시킵니다. 이런 것까지 훈련시켜요. 아주 배고픈 상태를 만들어 놓고 훈련시킵니다. 아주 격렬한 거는. 이거 다 견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굶주림과 싸우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꿀같이 아주 맛있는 것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건 이건 사실상 여러분이 당뇨병을 안 건져봐서 모르겠지만은 이건 저한테는 고문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막 싸갖고서 거기다 막 들어놓죠. 저는 그걸 보고서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저보고 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맛이라도 안 보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맛보는 건데, 요나단이 지금 그랬어요. 모르고.
요나단은 당뇨병이었나요?
글쎄, 옛날엔 당뇨병이라는 말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 그때만 해도 소갈병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쵸, 뭐, 요나단도 약간 저혈당 기가 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당 떨어지면 사람이 꼼짝을 못 하는데. 자전 사월은 아주 자기 중심적이에요.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할 때,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손을 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팡이로 조금 찍은 거예요.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야, 눈까지 밝아졌대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는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뽑아도 내는 이렇게 맑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해 얻은 것은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은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이 땅을 곤란하게 한다고 비난을 하는데요. 사실 뭐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임무가 있죠. 근데 오히려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올바른 용기도 올바른 신앙도 판단력도 없고 그냥 막 덤벙대기만 하는데 이게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백성의 짐이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주 용맹하고요. 판단력도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실행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 왕으로서의 자격이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사실은 사울보다도 빨리 이제 사울한테서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훨씬 낫죠. 자, 근데 사울의 이 잘못된 맹세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아죠. 지금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벌할 절호의 찬스인데 군사들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블레셋을 추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는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하기로 맹세를 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식을 하려면 자기만 할 것이지 왜 싸우는 군대들한테 맹세까지 시킬까요? 글쎄요. 참 대답이 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백성들 더 열심히 싸울 것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내 간절한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빚는데 나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게 금식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사울의 생각일지,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교신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든 말든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으로 금식을 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거 상식적으로 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한테 무슨 상식이 필요하냐 이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을 적에 네, 물론 기도로 찾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뜻을 찾을 적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 상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판단할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조그만 율법을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네. 자,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막바스부터 아이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의 심이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집어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화가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녀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땅에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자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리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사울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제단을 쌓을까요? 평소에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하나님이 핏째 고기를 먹은 죄를 혹시 심판하면 어떨까? 그렇게 두려웠을 때문일까요? 자, 사울의 행동은 질서가 없고 즉흥적이고 논리적이 아니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읽는 사람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찬양의 제사,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지만은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예배는 형식으로 지키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의를 잡아놓고 예배는 근본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몸이 건조해집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다 보면 우리가 준비 찬송을 하는 이유가 예배에 나의 그 감정을 좀 더 섞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절 찬송 못 부르겠습니다. 곡도 못 넣게 하고 악기도 사용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사람이 모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데 거기에 왜 영만 들어가 영적인 것만 들어갑니까? 사람의 감성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사람한테 나 있는 모든 것을 들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 속을 그러면 이제 영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과 육을 구별을 하지만, 우리 유대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소울이라고 그러지, 영어로 소울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울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소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열심도, 이 적절한 사고와 판단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참 우스워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데요.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무만 행동들이 이 믿음이라는 명분 안에 행해졌는지 잘 살펴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여자들이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 안에 죽어갔으며 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냥 쓸데없이 뭐 교회를 늘컨다고 헌금을 그냥 그렇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조짜다가 크레딧 카드까지 쓰래요. 자, 사울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을 정벌한 절의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안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죄가 없는 사람은 들리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부터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뭘 알고서 해야죠, 회개 기도를. 왜냐하면은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회개 기도를 생략합니다. 바쁘다고. 그럼 뭘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서는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거 다 절차가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들 가운데 죄가 있는 것들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인을 찾을 적에는 하는 거 있죠. 제비 뽑기. 사무엘상 14절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 때 좋은 대로 하소서하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하나님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랬더니 요나단이 뽑히더라. 요즘 제가 좀 이상해요. 뽑히면 사울이 뽑혀야 되는데 왜 아들 요나단이 뽑힐까요? 제비 뽑는 이유가 일종의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기하고 지 아들 옆에 놓고 백성들을 이쪽에 놓고 이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가 사울의 생각에는 신임 투표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지하는 거 너들 봐라.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집안이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재확인 받으려고 했는데 참 이미 왕으로 뽑힌 사울인데요. 왜 이상한 짓을 계속합니다 지금. 안 해도 될 짓을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왕 자격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사실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그럴만도 하죠. 아마 이게 이제 사울한테 끝까지 남아있는 나의 열등감일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왕이 됐는데 나는 왕 자격이 없는데 혹시 누가 나를 왕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참, 이 사람한테는 열등감이라는 게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이거. 자격지심. 여러분, 자격지심 같은 거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 제비뽑기 방식은 좀 우스워요. 그래서 아마 다윗 시대 때는 이후부터는 이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졌대요. 자, 최종으로 뽑힌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왕의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사울이 선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14장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는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왕의 맹세를 어기고 금식을 깼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까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그리고 또 맹세라는 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아주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필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울은 요나단한테 자처 지정을 다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죽이겠다고 또 다른 맹세를 하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만약에 너를 안 죽이면 하나님 나 벌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에 대해서 아주 혼란에 빠져있는 사울은 또다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무모한 맹세를 하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지만은, 요나단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맹세 밖에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 아들에게, 그것도 세자죠. 세자한테 사형을 아주 반복해서 맹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조 대왕이 왜 사도 세자를 그렇게 죽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죽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세자가 영조가 생각하기를 저 아들이 저 세자가 나의 왕위를 좀 위협하고 있다.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주일을 저지르고, 요게 이제 그 사도 세자가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용조 허락 없이 자꾸 일을 저질러요. 아. 근데 요나단은 일을 저지르는데 그럴 때마다 승리를 해요. 그리고 요나단의 인기는 올라가는데, 아, 혹시라도 이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아.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소리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돌아가고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비슷한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인데, 옛날부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는 형제는 물론이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없답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건 아마 아주 돈이 많은 재벌들한테도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 난 집단의 그 리더라면은 참 인재가 있으면은, 이제 자라나는 젊은 인재가 있으면은 참 그 포용하고 키워줘서 그 다음 자리를 넘겨주는 그런 해야 되는데, 사울은 사실 이런 면에서는 리더 자격이 없어요. 너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세상 14절,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해야 돼.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누가 맹세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을 인다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은 죽을 각오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나단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 그 민의에 의해서 왕의 결정을 번복하는 처음이고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합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무엘에게까지 멀어진 사울이죠. 그런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멀어지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울에게는 처음에 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자기 편이었고, 하나님도 자기 편이었고, 아들 요나단은 물론 다 자기 편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처음에 받았습니까? 그냥 저 사람 왕으로 뽑아내니까 막 화나고 잘 뽑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씩 잃어가고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다가 그 명목상의 왕위만 남아 실제적인 왕 자리도 잃어버리다가 결국은 온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게 사울한테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면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14장 강해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강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실제로 사울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은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사울왕과 똑같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사울을 자꾸 들춰낼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 점점 하나님한테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다 잃어버려요. 사울은 자기가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 한 맹세를 또 어기게 돼요. 맹세를 어기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맹세를 어기고 어떻게 무사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지만 절의 기회를 놓치는데 그래도 전쟁은 계속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래도 승리를 합니다. 완전히 크게 승리는 못하지만 계속 승리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점점 자기 힘이 세지는 줄 알고 자기가 이기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은 점점 더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그만 성공을 두고 자꾸 자기 이건 내가 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한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요 교만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네. 이제 사울이 하는 짓이 이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이제 자기 부하로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인들을 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군대를. 그리고 사울의 일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점점 키우니까 사울왕에게는 점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자기 힘을 키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모두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성스러운 성전, 전쟁, 성전입니다. 자, 이런데 쌈만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봉급을 많이 주고,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를,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사람이고요. 사울은 형식과 세상 힘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움직일 때를 아는 사람이고 사울은 언제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지만은 사울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일을 그르친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사울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요나단은 백성들의 영웅이지만은 사울은 백성들의 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이런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주장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뭐 잘못됐을까봐, 또 지속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이유가, 처음에 있던 사울에게 있던 그 겸손함과 또 사울에게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걸 보신 것인데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문제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밀접한 관계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깊이 마음속으로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